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7개월 전에 제가 안식월을 시작하기 직전 한 교우님이 제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7개월이 긴 기간이겠지만 목사님께는 아주 짧게 여겨지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안식월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우니 7개월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지 마치 하룻밤 사이에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7개월이라는 기간이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는 길게 느껴진 반면에 안식월을 누리는 제게는 대단히 짧게 느껴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실은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고 보니 길게 여겨졌던 7개월이 한순간에 지나간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반대입니다. 7개월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은 그 7개월은 210일이나 되는 날수만큼 30만 2400분에 이르는 시간의 길이만큼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한편으로는 길게 여겨지고 다른 한편으로 짧게 여겨지는 것은 시간을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간 그 자체의 속도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빠릅니다. 오죽하면 34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모세도 시간이 날아간다고 탄식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 그 자체의 관점만으로만 본다면 7개월이든 7년이든 70년이든 다 똑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의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짧은 시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 그 자체의 관점으로 보면 천년도 하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만 의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증언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7개월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께나 제게나 충분한 의미를 지니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시간들이었습니까? 매주일 정한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 샘물을 맛보고 각자 자기 영적 지경을 넓혀가기에 지난 7개월은 얼마나 값진 기간이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마지막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친히 책임져 주시는지, 교회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미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겸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다 함께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책임져 주심을 우리 모두 확인하면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7개월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덧없는 한 순간이 아니라 7년만큼이나 길고도 값진 의미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안식월 첫 달인 2월 달에는 안식월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튀니지에서 시작해서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 정권을 붕괴시킨 자스민 혁명의 열기가 리비아를 거쳐서 중동까지 막 뒤흔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중동의 바레인, 요르단, 시리아도 매일 민주화 시위의 소용돌이 속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중동 땅에 있는 만큼 어디를 가든지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 동안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지냈습니다. 안식월을 시작하기 전에 안식월 동안 평소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을 쓸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약한 제 체력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악화된지라 제 2기 사역을 위해서는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안식월 동안에는 안식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갔습니다. 그러나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진도 9.0의 최악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해당 지역을 삽시간에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에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매일 TV와 신문을 통해서 재난을 당한 지역의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고 본토에서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오키나와의 슈퍼에서도 생수와 같은 생필품의 판매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일본 체류 세 달 동안 사상 유례없는 재난을 당한 일본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부터 8월까지 세 달 동안은 독일 두셀도르프 북쪽 90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보르켄에서 있었습니다. 지진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일본을 떠나서 찾아간 독일은 야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인간 생명에 치명적인 슈퍼박테리아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야채를 조심스럽게 먹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독일 기상청 40년 만에 독일에 여름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름인데도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체류하던 보르켄이라는 마을은 약간 북부 독일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인데 그곳에 있는 현지 독일인들이 대낮에 해가 없으면 겨울 파크를 입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3년 동안 살았던 스위스 제네바는 6월부터 8월까지 세 달 동안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나 보르켄이나 똑같은 유럽 땅에 있기 때문에 제네바처럼 보르켄도 같은 날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여름 옷만 들고 간 저는 독일 체류 세 달 내내 난생 처음으로 여름 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인 1994년에 저는 당시 목회하던 주님의 교회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해 1월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찾아갔는데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진도 6.6의 지진을 만났습니다. 한순간에 두동강이 난 고가도로, 뒤틀린 고속도로, 무너져 내린 건물, 가스관 폭발로 인한 화재, 산산이 흩어진 유리 파편 조각으로 LA의 한 지역이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튿날인 1월 18일 거의 모든 항공편이 취소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가까스로 비행기를 타고 다음 행선지인 미국 동부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는 미국 동부 보스턴과 뉴욕 일대에 사상 최악의 한파가 닥쳤습니다. 그날 하룻밤 사이에 무려 100여 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나서 올해 일곱 동안 안식월을 가지면서 중동에서, 일본에서, 독일에서 그때의 깨달음을 새삼스럽게 재확인했습니다. 참된 안식은 이 세상 어느 특정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을 찾아서 세상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해도 잠시 동안 육체의 쉼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육체가 쉼을 얻고 강건해진다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육체는 쇠퇴하다가 소멸되고 만다는 의미에서 모든 육체는 다 동일합니다.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내게 참된 평안이 없었다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결코 소멸하지 않는 안식, 이 세상 그 무엇도 요동치게 할 수 없는 안식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내가 쉼을 얻고 내 육체가 강철처럼 강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이 세상 번민의 풍파로 요동치고 있다면 비록 내가 고대 광실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폭풍 속의 이력 편주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몸이 지진과 폭풍의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이 세상 그 무엇도 뒤흔들지 못합니다. 영원한 요새요, 영원한 산성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월 동안 제가 읽었던 시들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긴 시가 있습니다. 시인 정호승 선생의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 기도입니다. 그동안 내가 앉아 있었던 의자들은 모두 나무가 되기를, 더 이상 봄이 오지 않아도 의자마다 싱싱한 뿌리가 돋아 땅속 깊이 깊이 실 뿌리를 내리기를, 실 뿌리에 매달린 눈물들은 모두 작은 미소가 되어 복사꽃처럼 환하게 땅속을 밝히기를.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 앉아 있었던 의자들은 모두 플라타나스 잎새처럼 고요히 바람에 흔들리기를, 더 이상 새들이 날아오지 않아도 높게 높게 가지를 뻗어 별들이 쉬어가는 숲이 되기를, 쉬어가는 별마다 새가 되기를. 나는 왜 당신의 가난한 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당신의 의자에만 앉으려고 허둥지둥 달려왔는지, 나는 왜 당신의 의자 한번 고쳐주지 못하고 부서진 의자를 다시 부수고 말았는지. 산다는 것은 결국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일이었을 뿐, 작고 낡은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 시인은 인생을 낡은 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인생은 거창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고작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의자가 세월이 흐르면 낡은 의자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강건한 몸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쇠퇴하고 소멸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무한정 긴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시작하기가 무섭게 낡은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이내 일어서는 것처럼 순식간에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 인생 의자가 더 낡아지기 전에, 비록 지금 낡았을 망정 누군가와 더불어 삶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내 의자를 바르게 일구고 가꾸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헛된 욕망으로, 부질없는 자기 성질로, 까닭없는 분주함으로 자기 인생 의자를 마구 망가뜨리면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도 앉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남의 인생까지 탐하느라 다른 사람의 인생 의자까지 부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황혼이 깃든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그제서야 고작 남아있는 것이라곤 볼품없는 낡아빠진 의자 하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아름답고 그 가능성 많던 자기 인생 의자와 타인의 인생 의자를 어이없이 마구 망가뜨려온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의 이 낡은 인생 의자가 대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돋우고 환한 복사꽃을 피워 땅 속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의 별들이 쉬어가고 쉬어가는 별들이 새들이 되는 생명의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탄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낡아진 의자가 새 의자로 환원되는 법이 없듯이 한번 낡고 새해진 인생은 결코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가능합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4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증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 여부였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태인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태인에게만 국한된다는 그릇된 유대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유대교로 개종하기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이방인 크리스천에게도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반드시 할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쫓는 인간의 선행적인 행위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릇된 주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릇된 유대주의 사고에서 옥죄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해방시킨 사람들을 다시 그릇된 유대주의로 올가매는 과오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고 문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베드로가 끝까지 다 들은 뒤에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할례도 받지 아니한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는지를 소상하게 밝힌 뒤에 문제의 유태인들을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릇된 유대주의의 멍에를 다시 드씌우려는 그 문제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정호성 선생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으면서 자기 인생의자와 타인의 인생의자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영적 테러리스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구원을 얻게 됨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구원받는 사람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에 기인한다는 복음의 본질적인 재천명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그 베드로의 재천명의 토대 위에서 초대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로 자칫 분열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 위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과 타인의 인생을 동시에 생명의자로 승화시켜주는 진정한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례 문제를 놓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바울이 바로 그 할례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학력, 경력, 출신 배경 등 모든 면에 걸쳐 유대 사회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트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는 안티옥 교회에서 촉발된 이방인에 대한 할례 여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티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모든 말은 경청하면서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자신들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트 바울에 비하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무식하고 비천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도 없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 베드로에 의해서 자칫 분열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던 할례 문제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무식하고 비천한 베드로를 당신의 직계 제자로 거저 불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거저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엘리트 바울이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기에 그 이후에 더 이상 할례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낡은 의자로 쇠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육체도 낡은 의자로 쇠해졌고 끝내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바울은 참수형으로 그들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안에서 오늘도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피로 날로 낡아가는 낡은 의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뿌리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굳게 내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생명의자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살아생전에 터득했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형도 참수형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안식을 십자가형의 죽음도 참수형의 죽음의 폭풍도 뒤흔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100년을 산다 한들 인생 그 자체는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비록 20, 30년밖에 못 산다 한들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 20, 30년은 영원으로 접속됩니다. 참된 의미 속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 내가 만약입니다. 내가 만약 단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고통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도와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세월이 흘러도 헛되이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참된 의미를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월이 흘러가 비록 자신은 낡은 인생의자로 쇠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삶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생명의자로 승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낡은 의자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자로 승화시켜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 의자 위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임해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고작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것일 뿐인데 그것도 작고 낡은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끝나는 것일 뿐인데 그동안 나는 그 낡은 의자가 모든 것이냐 그 낡은 의자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왔습니다. 나의 인생 의자는 다른 사람과 삶을 나누어 본 적이 없었고 나는 내 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타인의 의자마저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돌처럼 강건해도 마음속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 그 자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헛되지 않는 삶,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 시간 귀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그 의자 위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의자 위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의자 위에서 낡아빠진 우리 인생 의자가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삶을 나누는 넉넉한 생명의자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의자 위에서 이 세상 그 어떤 소용돌이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해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인생 길이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원한 의미로 축적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